마태복음 43번 메시지 영광에 이르는 도전 두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신 주님의 이적을 기록한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 왔습니다. 필요의 부족. 저녁에 황량한 빈 들에서 많은 경우 우리가 배척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기쁘고 해방됩니다. 그러나 이 해방을 체험한 후 우리는 궁핍하고 생계를 위한 어떤 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 빈들에 왔던 무리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왕을 따라 빈들에 왔던 무리가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누리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해서 심지어 먹는 것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15절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말하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빈들에 있고 때는 저물었으므로 무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함을 예수께 상기시키기 위해 아마 베드로가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주여 지금은 저녁입니다. 무리를 여기서 머물게 하지 말고 그들을 보내소서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좋은 생각이 아닙니까? 오늘날의 베드로들은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끔 제안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기를 배움. 마태의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책의 교리적인 배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마태복음을 이야기책이나 역사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책이 아니라 교리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주님이 그들이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고 하신 말씀은 의미가 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무리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가서 스스로 음식을 사 먹게 하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관념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념은 사람들에게 누릴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원칙입니다. 제자들이 제안한 것은 전적으로 율법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16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지하셨습니다. 복음서들은 베드로가 제지든 것을 여러 번 기록합니다. 그는 말에서 제지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체험이 많았습니다. 그가 산에서 장막 셋을 지을 것을 제안했을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성전을 위해 반세계를 받는 자에게 그가 주님도 내신다고 말했을 때 그는 주님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제지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그런 선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당신을 제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선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에 의해 제지당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은 천연적이기 때문에 제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제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무엇을 얻기 위해 뭔가를 하라고 무리에게 요구하지 말라. 그것은 율법이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은혜이다. 나는 모세와 같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은혜와 함께 왔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준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는 나와 함께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너희들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 제자들은 완전히 틀렸다. 사람들이 배고픈가? 확실히 배고프다. 나는 이것을 안다. 나는 너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점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이 드러나게 되도록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 만일 내가 무리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했다면 너희들은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님은 천연적인 사람들의 인내를 끝내기 위해서 신중하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가끔 끝나기 몇 분 전에 그들은 제안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몇 분만 더 기다렸다면 그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규례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 베풀기를 배워야 하며 은혜의 원칙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물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히 요구만 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스스로 나는 얼마나 현명한가? 아무도 저녁이 온 것을 몰랐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안다. 심지어 나는 예수님께 지시할 수 있다. 주의 회복 안에서 나는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때를 알고 상황을 알고 말할 것을 알고 일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안다. 심지어 나는 어떻게 주 예수님께 요구할 것인가도 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제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저는 눈먼 자이고 제 자신을 모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저의 가난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은 제 가난을 드러냅니다. 즉시 저는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봅니다. 저는 오직 요구하는 입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구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줄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다지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가난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줄 것이 없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담은 주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 5천명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먹이신 이야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기적의 이야기에는 익숙하더라도 이것이 포함한 계시나 빛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비춤 아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알고 있고 남에게 할 일을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주여 저에게는 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큰 필요가 있으나 저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줄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저를 드러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만일 당신이 율법 아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현명한 생각과 통찰력과 지식과 남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가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을 은혜 아래 놓으실 때 당신의 가난함과 무익함이 드러날 것이며 당신에게 줄 것이 없고 심지어 당신 자신도 먹을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의 원칙과 은혜의 원칙을 분명하게 봅니다. 하늘에 속한 왕에게 모든 것을 드림. 17절에 언급된 떡과 물고기에 대해 주님은 18절에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주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도 역시 이런 방법에 의해서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당신에게는 최소한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릴 수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는 오직 가련하고 추한 자신밖에 없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픈 사람도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그분께 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소유 안에 붙잡아 놓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우리의 손을 떠나 주님의 손 안으로 옮겨진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길을 갖게 되시며 당신은 그 축복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분의 말씀에 있는 교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 교리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서는 안 되고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가난과 무익함을 드러냅니다. 아직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 위한 우리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분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것을 그분의 손 안에 놓는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 기적적인 축복에 의해 모든 필요를 돌보심, 사람들을 먹이심. 19절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리에게 생명 공급을 분배하셨습니다.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심으로써 그분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정돈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혜와 질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봄으로써 하늘에 속한 왕은 그분의 근원이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이심을 가리켰습니다. 그런 후 그분은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그것들을 쪼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져온 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쪼개어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분께 헌신된 것은 무엇이든지 쪼개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한 후에 그분에 의해 우리가 쪼개질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주여, 제게 긍휼을 베푸사 저를 쪼개지 마소서. 주여, 제 아내가 저를 조각조각 부수고 있음을 당신은 아십니다. 저를 보존하시고 저를 아내의 쪼개는 손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많은 자매들 또한 그들의 남편의 쪼개는 손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쪼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빵이기보다 고무와 같습니다. 빵을 쪼개기는 쉽지만 고무를 쪼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쪼갬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가끔 주님은 또한 우리를 끊어내십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경우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그분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쪼개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손 안에 놓여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쪼개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쪼개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효과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오직 주님에 의한 우리의 쪼개어짐에 의해서만이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신 후에 그분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떡은 제자들로부터 온 것이며 그들은 그 떡을 주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주님에 의해 축사되고 떼어진 후 그 떡은 무리에게 분배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왔고 그 떡은 무리에게 큰 만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축복의 근원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에 의해 사용된 통로였으며 주님이 사람들의 만족의 근원이셨습니다. 떼어진 떡은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이 떼어진 떡은 모든 배고픈 사람들에게 만족이 되었으며 거기에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나라에서의 주님의 회복 안에는 큰 축복이 있어 왔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얼마의 사랑스런 자들이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그들은 모두 쪼개어졌고 그 쪼개진 조각들은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부활 안에서 요한복음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 떡 다섯 개가 보리떡임을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으로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보리떡은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떡은 식물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생성하는 방면을 상징하는 반면에 물고기는 동물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구속하는 방면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만족시키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생명뿐 아니라 그분의 생성하는 생명도 필요합니다. 이 두 방면이 작은 것들인 떡과 물고기에 의해 상징됩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왕이 이 시대의 위대한 왕으로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 위해 왕노릇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는 작은 음식으로 왔음을 가리킵니다. 넘쳐 흐름 20절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가득하게 거두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하다는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무한하고 무진장한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공급이 풍성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을 가리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여자들과 아이 외에 남자들만 약 5천명을 만족해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매우 적을지라도 축복은 크고 넘쳐 흐르고 남으며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고갈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고 심지어 남도록 축복하시기 위해 주님에 의해 사용되며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 주님에 의해 사용됩니다. 이 이적의 기록에서 성령의 의도는 하늘에 속한 왕을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필요는 그들의 배고픔을 채울 합당한 음식이라는 것을 그분의 감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고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은 이것을 알았으며 그들의 진정한 필요와 그 필요에 대해 그분이 준비하신 것으로 그들에게 인상 주기 위해 이적의 일을 행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이적에서 상징된 대로 그들의 영적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 행하신 것은 또한 이 배척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그분을 따를 때 주님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헌법에서 왕국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분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배척받으신 왕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종류의 배척을 통과해야 합니다. 배척받은 후에 우리는 부족하게 되며 어떤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필요나 그것들에 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시며 심지어 날이 저물 때 빈 들에서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길을 갖고 계십니다. 단순히 당신의 어떠함과 당신이 가진 것을 그분의 손안에 들여서 그분으로 하여금 드린 것을 쪼개시도록 하고 그 쪼개진 재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만족을 누릴 것이며 넘치는 잉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 배척받으신 왕이 하신 것은 단지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이적은 배척받은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적당하고 충분하고 풍성한 생명 공급을 가지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명 공급을 하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배척을 통과한 후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상황 안으로 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셨으며 우리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물질적인 공급을 주의하지 않았고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한 생명 공급에 주의했습니다. 우리가 배척받은 왕을 따라서 영광에 이르는 노정을 갈 때 우리는 생명 공급을 누리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누림 후에도 여전히 열두 바구니에 가득한 생명 공급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노정이 매우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척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 공급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적인 필요를 돌보시며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 공급을 심지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풍성하고 만족하며 열두 바구니에 가득합니다. 그분에게서 우리는 물질의 공급과 생명의 공급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심지어 빈들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소유하는 한 모든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배척을 환영하며 어떤 의미에서 심지어 부족함이 있는 상황도 환영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그분께 우리를 위해 뭔가를 행하실 뛰어난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